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주방장 손에 식칼이 쥐어지면 주방장은 그 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데 쓰는데,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이 옳지 못한다면 결국 옳은 것도 나쁘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식칼은 분명히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식칼이, 요리를 위한 식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졌다 해가지고 그 강도사가 요리사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비유라 이래도 무방합니다. 우린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기부한 것을 봤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에게도 돈만 많이 주어지면, 내가 부자만 된다면 나도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나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면 내 손에 옳은 것만 주어지면, 좋은 것만 주어지면 나는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크나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서 말하는 겁니다. 죄 속에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것을 쥐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옳은 일을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손에 주어진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데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좋은 예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한 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대로 율법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이스라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율법, 그 율법이 유대인 손에 쥐어졌으니까 그들에게 나와야 될 것은 선한 행동이고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온 것은 선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그런 것이었다.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선한 게 있으니까 우리들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선한 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부터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 자존심을 세우고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율법이 없는 민족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신적이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식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써버리는 그러한 결과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선한 율법이 이스라엘 손에 쥐어져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약한 자고 죄의 종이었다는 그 사실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뭘로 드러난 거냐면은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에 끌고 와서는 율법은 돌로 칠하게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작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예수가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은 평소에 했던 예수님 말과는 어긋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했던 말대로 용서해라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니까는 예수님을 정죄할 조금 구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이스라엘 손에서 율법은 남을 죽이는 도구, 남을 정죄한 도구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한 일, 옳은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역시도 내 손에 좋은 게 지었다 해서 그것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지는 건 악하는 돈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주어지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이걸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 손을 지워주고 나면은 이건 내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데 누가 간섭을 하느냐? 간섭 못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치한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섭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실 그들 입장에 맞는 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없는 사람을 생각지 않고 사차 비난한다 사차도 비난하지만은 스스로 난 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역시도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그게 인간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나와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죄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걸 아느냐 그런 선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옳은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이걸 증명한 도구로 써버리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를 비판하고 날 내세우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주어지면 그것은 내가 선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란 존재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옳습니다 하는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옳은 사람이다 이걸 드러낸 사람이란 말이죠. 헌금하라 하니 헌금하면서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말씀한 분이 누구냐 이걸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군가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가 이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다르다 항상 이것만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졌고 너희는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나는 있는데 너희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결국 없는 자를 무시하는 그런 의심적임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사로 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목사라는 건 역시 자기가 신학교 다니고 공부해서 내가 따낸 직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주신 분의 마음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걸 받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주니까 이런 생각에 파묻혀 버리죠.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고 너희는 그냥 평신도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큰술 자격이 있고 너희는 날 숨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굳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악한 게 아니죠. 분명히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는 그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굳어지는 것이 나는 목사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전에 말한 대로 목사가 그걸 입고 산다는 거, 난 목사다는 거, 이걸 입고 산다는 죽기보다 힘들어요. 이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악한 모습만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악하게 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본문에 말한 대로 어두움에 있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던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 사건과 연결된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다들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는 빛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우리가 생명의 빛인 예수를 믿자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어둠이 뭔가 어둠에 달리는 건 또 뭔가 빛이 뭔가 그리고 빛을 얻는다는 건 또 뭔가 이건 생각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생명을 빛을 얻는다는 말씀이 단지 어두운 세상 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의도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생명이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한 생명의 빛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얻으리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런 뜻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게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왜 어둠에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그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어둠에 다닌다. 이게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에 다닌다. 우리가 흔히 어둠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죄 속에 사는 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물론 죄 속에 사는 것이 어둠에 다닌다는 이런 말도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죄가 뭐고 이 어둠이라는 상태가 뭐냐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간다, 캄캄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보이게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될 거란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있으면은 그게 편한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그리고 어둠에 있으면은 빛을 찾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불이 나와가지고 어두워하게 되면은 손전등을 찾거나 촛불을 켜 찾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빛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둠에선 빛을 찾고 밤이 된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져가지고 오는 어둠, 그 어둠을 알면서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에 다닌다는 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어둠에 다닌다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를 아니한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걸 잘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이 없으니까 빛이 필요할 리가 만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세상의 형편을 뭐라 말합니까? 빛이 어둠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비추면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둠에서 빛이 비친다면은 그 빛이 아무리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어둠의 세상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냐, 그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 어둠을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어둠이다 이걸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 어둠입니다. 분명히 어둠이죠. 그렇다면 신자로서 그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뭔가 불편한 거, 걸리적거리는 거, 그게 있는 게 당연해요. 어둠에 다닐 때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것처럼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안 맞는 게 있다, 참 불편하다는 거, 이게 있는 게 정상인데 이 세상의 신자이면서도 어둠의 세상을 다닐 때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그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한 게 없으니까 결국에 어둠에 다니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지를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찾죠. 빛이 필요가 없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하면서도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 소망, 그것 하나 가지고 신자다 이런 명목을 겨우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전부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강자가 제일이고 약자는 피해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서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손해보는 것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죠. 옳은 걸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옳게 쓸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오직 이기는 이것만이 목표이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싸움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세계 안에서도 이 보이잔 싸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서로 공부 잘하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앞세워가지고 부모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옳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큰애를 학원에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배울 영어하고 수학 미리 배우게 하고 있는데 애를 보내면서도 꼭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정은 고등학교들 어차피 뭐 다 배울 것인데 뭐 안 배우면 어떻겠는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미리 안 배우고 들어가 힘들다는 걸 교사한테 그 말 다 듣고 나니까는 나중에 힘들어할까 봐 학원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뭐 부모들의 싸움에 휘말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본단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학원에 보낸 게 잘못이다 이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앞세워서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다투면서 학원 보내고 하는 그런 경쟁과 싸움 속에 휘말려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에 몇 개씩 보내면서 다른 아이들 이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든 길을 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둠이라는 거, 이걸 모른다는 그게 어둠이라는 거. 이처럼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모르니까 빛을 찾지를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싸움에 휘말려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어둠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만 할 뿐이지 내가 그런 이 땅에 싸워 휘말려 있다는 것 이걸 잘못된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다 해도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함 속에 있으면서도 불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를 찾지를 않더라. 의로움을 찾지 않더라.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찾지를 않더라. 이게 세상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둠에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는가?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에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기기 오셨습니까? 지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지기 왔습니다. 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분명히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땅에 비춰진 빛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기려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지기 이외에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어둠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면 예수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외모로 판단하고 나보다 높고 힘 있는 자에게는 머리를 숙여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딱 보인다면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걸 전혀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빛이라 그 말입니다. 어둠과 전혀 반대된 모습이죠.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뭔가를 내세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둠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 살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어둠이구나.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에 걷지만 내가 안중이 없는 이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것이구나.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저 어둠에 다닌 우리를 고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어둠에 다닌 우리들을 고쳐가지고 어둠이 아닌 빛이 다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이 다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빛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하겠다. 자, 그럼 예수님을 얻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얻는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어둠의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내 답으로 삼고 살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답으로서 예수님을 삼고 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세상에 답을 얻는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기는 길이 뭐냐 이런 답일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답이에요. 내가 손에 전혀 안 보고 이기는 길이 뭐냐, 이게 이 땅의 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에게 답을 얻는다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는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것은 어둠의 뜻입니다. 지기 위한 분으로 오셨고 약재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얻게 하셔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모든 답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은 자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쳐버렸죠. 이건 그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죄를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빚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빚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 죄가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묻어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세상을 보고 어둠에 다닌 그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건 죄의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진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가 주어지면 내가 진리 예수를 일하겠다 이런 얘기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가지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목사만 되면 오직 예수를 일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신학교는 신학기생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둠의 한 인간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목사 돼봐야 목사란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설칠 뿐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난 목사 돼봐야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날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게 진심으로 빛을 얻은 신자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미 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라 이런 얘기죠. 교회 직분할 때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이런 마음 가지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얘기고,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답을 찾는 것이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던가, 그 주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뭐 했을 때도 그때도 주님에게 답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죽이는 그런 쪽으로밖에 사용하지를 아니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진리를 알아봐야 결국에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것밖에 드러낼 인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우리 모습을 고백하면서 예수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건 너 틀렸다는 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바로 틀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난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여 빛이신 주님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얻으신 분이라면 모든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리에 계신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겠는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셔야겠는가, 이럴 때 사람 어떻게 대하겠는가, 항상 주님을 답으로 내세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신 분으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말해서 죽어가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행여 우리가 어둠에 다니면서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편은 아닌가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야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때, 그걸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구나, 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주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를 얻은 신자라는 것을 다시 그 마음을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다니면서도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행편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어둠으로 보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불편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일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얻는 그런 신을 혼재하게 하시고 주님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모습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으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신 그 빛을 얻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